오늘 본문은 매일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장 전체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살펴보고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3장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였는지, 그리고 그 죄, 곧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의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덴에서 떠나 시작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드디어 새로운 출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 아들인 가인이라는 인물이 주어집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2절을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허무함, 헛됨,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 단어와 같이 맥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좀 이름이 상반되죠. 가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뭔가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아벨이라는 그 아우의 이름에는 뭔가 허무가 느껴지고 좀 포기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상반된 이름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창세기 안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사실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갈등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경작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서 양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부되고 거절된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삐졌어. 하나님께 실망했어. 내가 이제 기도 하나 봐라. 내가 예배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는 말을 좀 더 직역하자면 그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적인 개념이 얼굴을 들다가 되겠죠.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확 우리나라 정서에 가까운 것은 고개를 확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상대하지 않겠다. 내가 보지 않겠다. 우리도 기분 나쁜 사람 딱 만나면 고개를 탁 이렇게 돌리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주 불만 가득한 그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의 불덩이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가인의 불만을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 물으시죠. 왜 그러고 있느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인과 절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그냥 내쳐버린 게 아니에요. 너 제사 똑바로 안 해? 너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너 이제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안색이 변해 있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짐승이 콱 이렇게 먹잇감을 사냥할 때 탁 자세를 잡고 준비하고 있듯이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말고 죄에게 네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네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을 달래시는 것 같고요. 또는 가인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마음에 불덩이를 품은 채 살면 안 돼. 분노를 가지고 분노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 죄에게 네 영혼을 내어주지 마.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품지 말라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지 말라고, 죄가 원하는 대로, 네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너의 몸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인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벨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요, 가인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했는데 가인은 그 죄에게 사로잡혀버립니다. 잡아막혀버립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분출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분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인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지점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고요,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분에 못 이겨 사람을 죽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존재이다. 그렇게 아우 아벨은 죽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가인을 찾으시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본문 안에서 아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형제라는 뜻이죠. 네 형제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네 형제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가리우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실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시선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가인은 참 말이 많은데요, 아벨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피만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죠. 그 이름의 뜻대로 허무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냥 형제에게 존속살인을 당하는 그러한 인물, 뭐 하나 뜻을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한 인물, 그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로부터 그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아우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가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이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웠던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질 형벌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아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질 형벌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 정도면 약한 거야. 너 당해도 싸.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시원했을 것 같은데, 아니, 네 아우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하고 바로 즉결 심판을 해주셨어도 참 통쾌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인자를 보호하십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죄책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질 형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그 호소한 호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호책을 주십니다. 그에게 표를 주셔서 아니다, 너를 죽이려는 사람 내가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다. 그래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이렇게 관대하시나?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값을, 이 피의 호소를 당장에 갚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16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하나의 성전 또는 성소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출입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셔가지고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동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지금 가인은 거기서부터 한 번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이름이 우리 풋노트에 달린 것처럼 유리방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넌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참 역설이죠.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시 자신의 후손들을 생산합니다. 에녹을 낳게 되고 가인이 거기다가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인간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성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에녹, 곧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처음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이룩한 찬란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뻔질해 보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이 이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찬란한 기술이, 멋진 예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딱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시입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둘이나 취했습니다.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뭐 벌써 벗어났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싸움을 이렇게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복했고 내가 내 아픔을 죽음으로써 갚아주었다. 내가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멋진 문명이 발전했는데요. 그 멋진 문명만큼이나 살인도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더 멋지게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합니다.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들으라고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다. 나도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갚아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와 문명이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문화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보다 훨씬 세련되게, 훨씬 멋지게, 훨씬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조상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네 라멕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폭력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한 번 더 비틀어서 하나님은 7배를 갚아주신다고 나는 77배로 보복할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이 장악한 세상.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이 힘을 발휘해서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모습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무력감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어쩌면 아벨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들의 힘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내가 저 앞에서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들의 헛기침 한 번에 세상이 뒤집히는데 지금 나의 삶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발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저 소리 없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오히려 라멕의 노래에 우리가 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라멕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과신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 기르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이 아닐까. 그러한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 안에도 라멕이 있고 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 당장의 내 뜻을 구현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내가 피해자니까 내 보복은 정당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몇 배로 갚아주든 아무 문제 없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비참한 역사의 끝, 아니 그 시작 한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셋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벨의 신앙, 아벨의 믿음을 잇는 씨입니다. 더 정확히는 아벨의 아픔, 아벨의 희생, 아벨의 피를 품고 있는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는 뭔가 다릅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요. 또 다른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옵션을 선택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유한함을 얘기할 때, 죽을 수밖에 운명임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 기술력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세운 이름이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있다고 믿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당장에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분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불덩이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이 세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아벨입니다. 연약합니다. 유약합니다. 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보복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